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은 2023년 2월 5일 주의 날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호수에 띄웠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신 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자,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올라오자 타버렸다. 그 싹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렸던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 싹을 덮어버리자 싹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30배 또는 60배가 된 것도 있었고 100배가 된 것도 들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전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비유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때로는 말씀의 씨가 길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떨어져 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숨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30배 또는 60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등잔에 불을 켜서 곡식을 되는 말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듣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시되 더음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우음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다. 씨는 밤낮으로 자라지만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곡식을 키워낸다. 먼저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염으로 알곡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씨 뿌린 사람은 곡식을 베려고 낫을 댄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무슨 비유를 들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러나 심으면 자라서 밭에 있는 어떤 포성기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은 다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과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호수에 세찬 바람이 일었다. 물결이 배 안으로 솟구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사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엔 꼼짝도 못하지 않는가?
창세기 제8장.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열일은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내 이웃의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농부보다도 저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신다. 신문사에 이 글을 투고한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신다.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벌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공의가 보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가 온전히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므로 넘어지기 쉽고 유한한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틀림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교훈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로운 속성과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었을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으므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상으로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특성을 그처럼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배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으니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거든.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모두에게 오는데 갈대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이 쓴 주석처럼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공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을 그의 권력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은 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관계의 끈을 잘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생전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심판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르기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알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들을 괘씸하게 여기시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20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해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젊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기드온이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오. 기드온이 깜짝 놀라자 천사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자 천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내시오. 천사의 말에 기드온은 1만 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만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먹도록 시키되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에게 항아리와 뿔피리를 들고 공격하게 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자 그 속에서 횃불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피리를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놀라서 저희끼리 마구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기드온 만세! 수만 명이나 되던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때 바다 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성을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힘이 강해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무렵 삼손이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과 붉은 암송아지 희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희생제도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생소하므로 레위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이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여러 희생 가운데서도 번제를 가장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거국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인 너희의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계절에 한정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음을 나타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별은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 나온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번제는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신 후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그 불이 피어있게 만드셨습니다. 예배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의 생애가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번제 희생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통해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 성별케 하고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열심이어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